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총참모부는 일부 러시아군 전력의 후퇴 움직임은 군 지도부의 오판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총참모부는 어제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 군 부대들이 수도 크이우와 체르니히우 시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다며 현재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작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아마도 개별 부대의 순환 배치 일환이라며 우크라이나 군 지도부의 오판을 유도하고 그릇된 생각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적들이 계속해서 동부 도네츠크 인근에 화염과 폭풍을 날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러시아군이 수도 크이우에서 멀어지고 있음에도 위협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오늘 정보 분석을 통해 러시아군이 분리주의자들이 점거한 우크라이나 동부지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계 이상의 진격축을 유지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큰 피해를 입은 일부 러시아 부대들은 벨라루스와 러시아로 회군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는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급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전진 배치된 부대들을 재편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방침 전환 때문에 포위된 도시들의 민간인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니라며 러시아군은 축소된 지상군 움직임을 만회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량의 폭격과 미사일 타격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등에서 군사활동을 축소하겠다는 러시아 측의 발표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젯밤 대국민 화상연설에서 현장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수도 크이우뿐 아니라 북부도시 체르니히우 인근에 대한 러시아군의 군사활동 축소 발표를 믿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의 정전 협상을 언급하며 협상장에서 들리는 신호들은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신호들이 러시아의 폭탄 폭발음을 조용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칼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 병력 감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슬리차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군이 지난달 침공을 감행한 이래 17,000여 명의 병력과 1,700여 대의 기갑 차량, 약 600대의 전차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은 천연가스 보급 문제에 대한 1단계 조기 경보 발동을 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하벡 장관은 이날 소비자들에게 에너지를 절약할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벡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발표는 총 3단계로 이뤄진 초기 조기 경보 단계 가운데 첫 번째로 에너지버 안에 가스 공급 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위기 대응반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연합 전체를 포함해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나라들에 대해 천연가스 판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일본 등 주요 7개국 G7은 지난 28일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겠다는 러시아의 방침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벡 장관은 G7 국가들의 거부 방침에도 러시아가 계속 루블화로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시사함에 따라 1단계 조기경보 조치를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벡 장관은 현재 독일이 보유한 천연가스는 전체 저장 용량의 25%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갱신한 여행경보에서 미 국민들에게 러시아를 여행하지 말 것과 체류하고 있다면 즉각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자국민들이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여기에는 무금과 현지법의 자의적 집행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에 들어가고 나오는 항공기가 제한돼 있어 이동이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은 즉각 러시아를 떠나야 한다며 미국민들에게 영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사관의 역량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민들은 스스로 러시아를 떠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제한된 민항기를 활용하거나 차량과 버스를 통해 국경을 넘는 방법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에 보고되는 청각 관련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미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WHO는 코비드 백신을 맞은 후에 이명증이 생겼다고 보고한 사례는 360여 건, 청력 상실은 160여 건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 백신을 맞은 후에 하루 이내에 이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증상을 호소한 사람들 가운데 4분의 3은 여성이고 3명 중 1명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이었는데 이탈리아와 영국, 미국 등 27개 나라에서 사례가 보고됐다며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방송은 WHO의 협력기관인 스웨덴의 웁살라 모니터링 센터의 보고서를 확인하면서 많은 경우 증상이 회복됐지만 이명 등 관련 증상은 수개월 동안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백신 접종이 난청 등 청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 명확한 상관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110억 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명증을 호소하는 사람의 비율이 극히 낮다는 건데요. 최근 문제 발생의 비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다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또 다른 연구는 화이자사의 백신 접종을 맞은 후에 백신을 접종한 후에 청력 문제가 다소 많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만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인구가 많거나 또 초기 백신 접종에 의료 종사자들이 많아서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또 화이자사는 자사의 백신과 이명증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는 공식 입장도 밝힌 상태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하와이 한인중앙학원 교장인 이승만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평안 남북도와 황해도 지역은 차차 맑아집니다. 평양과 양덕, 강원도, 또 함남 동해안은 새벽까지 비나 눈 내리겠고요. 장전 지역의 비눈은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함남 지역은 20mm까지 비가 예상되고요. 또 눈은 10cm까지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삼전입니다. 영하 12도, 희산이 영하 5도, 중강 영하 4도, 청진이 1도고요. 평양이 아침 최저 3도입니다. 신의주 1도, 함흥 3도, 원산 4도, 장전 2도. 아침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개성 5도입니다. 낮 기온 보겠습니다. 삼지연은 최고 영하 1도까지만 오르겠고요. 해산이 영상 6도, 청진 중강이 10도입니다. 신의주, 평양, 개성의 낮 최고 기온이 14도고요. 함흥 11도, 원산 10도, 장전 9도, 자강도 희천이 가장 높습니다. 1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먼바다 쪽은 오후에 비가 그치겠고요. 서해는 앞바다 쪽 오전까지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 먼바다는 2.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오후에 물결이 2.5m까지 오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행동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미국과 서방은 지켜보겠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아프가니스탄 관련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솔로몬 제도와 중국 간의 안보 협정을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5차 평화 협상이 29일 끝났죠. 회담 후 러시아는 일부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크게 줄이겠다 이렇게 전격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미국의 반응부터 알아볼까요?
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의도를 전개하면서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반응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리셴롱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그들이 행동에 나서는 걸 볼 때까지 아무것도 예단하지 않을 거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초부터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계속 집결시키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는데요. 당시 미국과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고 경고했지만 그때마다 부인했던 러시아가 실제로 침공을 한 것처럼 이번에도 말과 행동에 다를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러시아의 발표에 어떤 의견을 내놨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29일 모로코 방문 중에 관련 소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러시아가 평화 노력에 진지하다는 신호를 보지 못했다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러시아가 하는 말이 있고 행동이 있는데 미국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도 했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 블링컨 장관이 러시아의 병력 감축이 사람들을 속이고 또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경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대국민 화상 연설에서 아직은 러시아의 발표를 신뢰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긴장감을 놓지 않았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에서 나온 신호들은 긍정적이지만 이런 신호가 러시아의 폭탄 공격을 잠재우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군사 행동을 축소하겠다, 줄이겠다고 발표한 곳이 일부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인 크이우 그리고 체르노히우 일대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인데요. 이곳은 현재 러시아 지상군이 사실 수세에 몰리고 있는 곳이고요. 지금 러시아의 총공격을 받고 있는 남부 마리우폴이나 수미 등 다른 지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하셨던 지역에서 실제 병력이 지금 철수를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국방부는 29일 작은 수의 러시아군이 쿠유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미 국방부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블링컨 장관보다 더 러시아의 움직임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실제로 철수가 아니라 병력 재배치인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 국방부 발표로 크유에 대한 위협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럽 쪽 반응 볼까요?
네, 역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미니크 락 영국 부총리는 30일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외교에 진지하게 임하기보다는 재공격을 위해서 다시 결집할 거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락 부총리는 외교문은 항상 열려있겠지만 푸틴의 전쟁기계에서 나오는 말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과 주요국의 정상들도 통화를 했다고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그리고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이들 정상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안보 지원을 다짐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폴란드가 러시아에 대한 대응 조처를 발표했다고요?
네, 폴란드가 올해 말까지 러시아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의 폴란드 총리는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위해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모라비에츠 총리는 5월부터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도 줄어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는 전날인 29일에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폴란드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 등 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이라는 제재에는 소극적인데요. 폴란드는 석유와 가스로 벌어들인 돈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유럽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독일은 상황이 꽤 어렵다면서요.
네, 독일은 30일에 이 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로베르타 하베 독일 부총리는 지금 독일의 가스 저장 시설에 남아있는 보유량이 25%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조처는 러시아가 가스 결제 대금을 자국의 화폐인 루블화로 받겠다고 한 데 따른 예방적인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요 7개국은 전날 에너지 장관 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이 루블화 결제 요구를 거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아프가니스탄 관련 회의가 시작됐다고요?
네, 중국이 남동부 안후이성에서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아프가니스탄 관련 국제회의를 여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두 개의 별도 회의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두 회의가 별개의 행사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참석국이 다른데요. 한 행사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실효 지배하고 있는 탈레반, 그리고 파키스탄, 이란,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아프간 주변국 중심의 회의고요. 또 다른 행사는 이른바 확장 트로이카라는 아프간 관련 회담입니다.
네, 확장 트로이카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네, 미국과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4개국이 포함됩니다. 이 확장 트로이카 회담은 지난해 탈레반이 아프간에서 재집권하자 이웃나라인 파키스탄이 아프간과 영내 안보 상황, 또 인도주의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즉 트로이카 3개국과 처음 마련한 회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리를 옮겨서 중국에서 회의가 열리는 거네요. 자, 확장 트로이카 회담에는 누가 참석합니까?
네, 중국 외교부는 각국의 아프가니스탄 특사들이 참석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톰 웨스트 아프간 특사가 참석한다고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주최한 중국의 초대로 탈레반 대표도 이 확장 트로이카 회담에 참석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 외무장관도 안후이성을 찾았다고요?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초청으로 30일 안후이성을 찾았습니다. 라브로프 장관과 왕이 부장은 회의에 앞서서 별도의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는 두 사람의 회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두 사람이 양국 간의 협력 확대를 다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처음 두 사람이 만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루어진 회담이라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라브로프 장관이 이 확대 트로이카 회담에 참석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라브로프 장관, 왕이 외교부장 모두 확대 트로이카 회담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 확대 트로이카 회담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러시아의 특사가 참석하는데요. 하지만 전쟁 발발 후에 두 나라 간의 첫 접촉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네. 자, 지금 탈레반,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죠?
네, 탈레반 정권의 우호적인 중국이나 러시아도 지금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지난해 8월에 아프간을 다시 점령하고 재집권하면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등 포용적인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여학생의 수업 허용을 다시 번복해서 국제사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남태평양으로 갑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 제도가 중국과 안보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 주변 나라인 호주와 뉴질랜드가 우려를 나타냈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난 주말에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이 문제를 논의했고요. 모리슨 총리는 피지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와도 해당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자, 먼저 호주 정부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모리슨 총리는 기자들에게 우리가 본 보도는 놀랍지 않다면서 이는 우리 지역 안보에 항상 위험과 압력이 있다는 걸 되새겨준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또 안보의 우려사항이라면서 놀랍진 않고 이런 압력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뉴질랜드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고요?
네, 저신다하던 총리는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안보 협정은 지역 군사화로 본다면서 태평양 안보 관점에서 그럴 이유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고요. 태평양 가족 밖으로 눈을 돌리지 말라고 솔로몬 제도 지도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논평한 것이 있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솔로몬 제도에 중국 보안 요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협정에 관해서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솔로몬 제도는 지난 2019년에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네. 자, 중국과 솔로몬 제도가 추진하는 안보 협정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찰권 등 치안 유지에 있어서 중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공식 발표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유출된 초안이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민의 안전과 사업 보호를 위해서 이 솔로몬 제도로 경찰이나 군대를 파견하고 필요하면 솔로몬 제도에 해군 기지까지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태평양에서 중국의 세력을 확장하는 걸 견제하고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 쪽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솔로몬 제도인들이 해당 협정을 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후회적인 양국 간의 협정을 방해하고 협폄훼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솔로몬 제도 정부의 입장도 들어봐야죠.
네, 머네시 소가바레 솔로몬 제도 총리는 29일 의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친구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았다면서 솔로몬 제도의 군사기지를 건설하도록 중국의 요청할 의도가 전혀 없다며 서양 국가들의 비판이 모욕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 드립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린치 행위를 연방 중어범죄로 규정한 에밋힐 반리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식품의약국 FDA가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 리튬 생산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린치 행위를 연방 증오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백악관에서 에밋힐 반 린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한 뒤 린치는 모두가 미국의 구성원이며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창조됐다는 것을 부인하는 완전한 테러라고 강조하면서 린치 행위를 연방 범죄로 다루는 것이 법으로 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린치 행위라는 게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어떤 벌을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린치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가 임의로 가하는 처벌 행위를 말합니다. 적법한 재판 없이 범죄 용의자를 구타하거나 처형한 데서 유리한 말로 과거에 주로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했던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린치 행위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인종 혐오는 오래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는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혐오는 단지 숨어있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린치 방지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요?
맞습니다. 의회가 처음 린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나선 건 120여 년 전입니다. 지난 1900년, 당시 연방 하원의원 가운데 유일한 흑인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조지 헨리 화이트 의원에 의해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가 됐고요. 이후 의회에서 약 200개 관련 법안이 마련됐지만 계속 입법에 실패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달 28일 하원에서 찬성 442대 반대 3 초당적인 지지로 법안이 법안을 가결한 데 이어 이달 7일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드디어 대통령이 사명을 하게 이른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법안의 이름을 보면 사람 이름이 들어갔거든요. 에미틸 씨. 이 사람이 린치 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자, 에미틸은 린치 행위의 대표적인 희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55년 미 남부 미시시피주에서 당시 14살이었던 흑인 소년 틸군이 백인 여성을 희롱했다는 이유로 백인 여성의 남편과 이복 동생 등 백인 남성 2명에 의해 납치 폭행당해 숨졌습니다. 틸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참혹하게 살해당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관뚜껑을 닫지 않은 채 장례를 치렀는데요. 자, 게다가 이 사건의 용의자들이 체포됐지만 전원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흑인 민권운동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이런 린치 행위로 피해를 본 흑인들이 많습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1877년에서 1950년 미국에서 린치 행위로 숨진 사람이 4,400명이 넘고 대부분은 남부 지역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요직에 흑인들을 대거 기용하고 이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하는 등 인종 문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린치 방지법 제정이 너무 오래 지연됐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이 린치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해지겠군요.
맞습니다. 에미틸 반린치법은 린치를 단순한 폭행이 아닌 인종차별 또는 인종적인 편견에 근거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혐오 범죄를 몽의한 경우에 린치 행위로 기소할 수 있고요.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법안 서명식에 특별히 초대된 손님들이 있었습니까?
예, 첫 흑인 여성 부통령이자 상원의원 시절 린치방지법 입법을 주도했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서 의회 의원들, 법무부 고위관리들이 현장에 함께했고요. 19세기 흑인 여성 운동가이자 언론인으로 린치 행위에 대해 보도했던 아이다 비 웰스의 후손과 에미틸의 사촌인 휠러 파커 목사도 초대돼 역사적인 법안 서명식을 지켜봤습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린치 행위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인종주의적 테러 행위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는 용기를 내어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밝히고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했네요.
그렇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29일 50세 이상 성인에 대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접종을 한 지 최소한 4개월이 지난 50세 이상의 미국인들은 이제 네 번째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화이자사의 백신, 모더나사의 백신, 2차 접종 후에 1차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을 받으니까요. 4차 접종이라고 하면은 이게 두 번째 부스터샷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보건당국은 또 면역체계가 손상된 12세 이상에 대해서도 화이자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했는데요. 성인은 화이자와 모더나 중에서 원하는 백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신 승인이 최종 승인까지 이어지려면 뭐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FDA 승인에 이어 미 식품의약국 CDC 승인 과정도 있습니다. CDC 자문기관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FDA의 승인 내용을 검토한 후 권고안을 내놓고 CDC가 권고 내용을 수용하면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엔 CDC가 별도의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FDA 승인 직후에 2차 부스터샷이 허용된다는 내용의 코로나 백신 접종 지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4차 백신 접종 승인을 한 배경이 있겠죠?
예,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 BA2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 또한 4차 접종이 고령층의 사망과 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영향을 끼친 걸로 보이는데요. FDA의 백신 담당자인 피터 막스 박사는 코비드19는 65세 이상 노인과 두 가지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는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미국의 이 코로나 확진자 추이는 어떻습니까?
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지난 겨울 확진자가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CDC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다시 확진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막스 박사는 올 여름 이후 추가 부스터샷, 즉 4차 백신 접종 연령을 더 확대해야 할지에 대해 FDA가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이 미국 안에서 리튬을 더 많이 생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리튬 전지, 리튬 배터리 많이 들어본 것 같기는 합니다. 리튬이라는 게 어떤 광물입니까?
예, 리튬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금속 가운데 가장 가벼운 금속입니다. 1817년 스웨덴의 화학자 요한 아르프베드손이 처음 발견을 했는데요. 자, 이후 이 리튬과 그 화합물은 뭐 정신의학 약품에서 윤활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 리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리튬이 재충전 배터리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리튬은 전기자동차 제조에서 핵심 부품인 재충전 배터리에 사용되는 중요 요소인데요. 때문에 리튬을 하얀 석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노트북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배터리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에 바로 이 리튬이 사용됩니다.
네, 그럼 리튬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까요?
예, 지난 2020년 리튬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35만 톤이었는데요. 업계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수요가 최대 6배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 또 오는 2030년까지 신차의 절반은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리튬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미국은 리튬을 얼마나 생산하고 있습니까?
미국 지질조사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 세계에서 생산된 리튬은 10만 톤인데 이 가운데 호주가 5만 5천 톤을 생산해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 칠레가 2만 6천 톤, 중국이 1만 4천 톤, 아르헨티나가 6,200 톤 순이었습니다. 미국이 생산하는 양은 전체 생산량의 2%도 채 되지가 않는데요. 자, 그리고 2021년 미국 국내 수요량의 약 10%를 생산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앞으로 리튬을 더 적극적으로 생산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바다주가 리튬 생산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리튬 채굴업체 리튬 아메리카스는 네바다주 북쪽 광산에 서서 리튬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조나단 에반스 채굴 경영자 CEO는 올해 연말부터 채굴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백만 톤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호주 기업 아이오니어 역시 네바다주의 리튬 광산을 개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를 통해서 매년 수십만 대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2만 2천 톤의 리튬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지역으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예, 호주 광산업체 피드몬트리움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킹스 마운트에서 리튬 광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은 광산에서만 추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금물에서도 추출할 수 있는데요. 자, 캘리포니아주의 최대 호수인 염호 솔턴호가 차기 주요 리튬 생산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소스 미네랄스는 내년부터 이곳에서 생산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미국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인 제너럴 모터스 역시 바로 이 지역에서 리튬 생산에 투자해 오는 2024년부터 리튬 생산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리튬 생산에 있어서 좀 직면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요?
예, 바로 생태계 파괴의 우려입니다.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은 리튬 광산 등의 개발로 인해 수질 악화 그리고 목장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등 생태계와 야생동물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비영리단체 생물다양성센터의 리사 벨벤키 선임변호사는 AB통신에 이 지역에서 자생하는 동물종 그리고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승만이 교장으로 있었던 한인중앙학원의 운영과 교과과정 그리고 한인중앙학원의 의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913년 이승만은 한인기숙학교 교장에 취임했습니다. 개교일에 지금까지 교장을 맡아왔던 와드먼의 부인으로부터 학교 재정을 포함한 일체의 운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승만 연구가인 한국국가보훈처의 윤종문 박사는 이승만이 이후 자신의 역량을 보여줬다고 설명합니다.
이승만은 1913년 9월 기숙학교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신의 교육 역량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기숙학교를 하와이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학교명을 한인중앙학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승만은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은 후 서울 YMCA에서 교육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교장 취임 이후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교과목을 영문과 국학문 과정으로 세분화했으며 성경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승만의 힘과 인기는 학생 수의 증가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취임 이전 30여 명이 지나지 않았던 학생 수가 취임 이후 6개월 만에 3배가 넘는 103명으로 증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자 이승만은 한인 1.5 혹은 2세대들의 교육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이승만의 힘입니다.
하지만 1914년 봄학기부터 한인중앙학원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승만이 마우이 섬을 둘러보고 한인 여자 5명을 데리고 왔으며 한인중앙학원에 여자 기숙사가 없어 수잔나 웨슬리홈에 기숙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홈 관계자들이 웨슬리홈에 사는 여학생들이 한인중앙학원에 다니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1906년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가 학교를 세울 당시 감리교 이사부가 재정지원을 한 감리교 본부 여선교회에 한인중앙학교가 여학생 교육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1914년 봄학기부터 한인중앙학원을 남녀공학제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홈에 다니고 있던 한인 여학생들을 한인중앙학원에 받아들였으며 이들의 거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인들로부터 의연금을 거둬들여 여자 기숙사를 확장했습니다. 이후 이 여자 기숙사 문제로 국민회 그리고 감리교단 등과 갈등을 빚던 이승만은 1915년 4월경 한인중앙학원 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한인의 학교는 한인의 힘으로라는 명분을 내걸면서 한인중앙학원의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1915년 가을학기부터 한인여학원을 설립했습니다. 1915년 한인중앙학원에서 독립한 이승만은 한인들의 의연금을 바탕으로 한인여학원의 건물을 신축함과 동시에 대한인국민의 하와이 지방총회를 움직여 예산의 대부분을 한인여학원 설립에 이용했습니다. 이승만의 한인여학원이 팽창하는 가운데 한인중앙학원은 쇠락의 길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감리교 총회의 재정지원만으로는 학교를 유지할 수 없었던 한인중앙학원은 1918년 9월에 폐교됐습니다. 1906년부터 1918년까지 지속된 한인중앙학원은 존속기간 학제가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한국국가보훈처 윤종문 박사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학교의 학제는 1906년부터 11년까지 4년, 1912년부터 14년까지 6년제, 1916년 이후부터는 8년제로 학제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인중앙학원이 한인사회에서 가지는 비중과 한인학생들의 등교율이 높아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음 학교 재정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로부터 학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윤종문 박사의 설명입니다.
학교 재정은 감리교단과 대한민국민의 하와이 지방총회 지원금,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비, 한인들의 개인적 후원금이었습니다. 학생 1인당 학비가 1년에 60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배움의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학교는 등록금 등의 장학금을 주었으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와이 한인들의 의연금이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학교 건물 보수 및 수리, 학생들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건물을 확장해야 할 경우 한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 한인중앙학원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언어 교육을 들 수 있는데요. 다시 윤종문 박사의 설명입니다.
교육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어 교육이었습니다. 언어 교육은 영어와 국어 교육이었습니다. 영어는 하와이, 나아가 미국이란 생활 문화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혀야 할 언어였지만 국어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인 1세대들은 향후 독립운동과 민족국가 건설의 주역이 될 자녀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민족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시간을 국어 교육에 할애했으며 학생들은 영어가 우선시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언어 교육에 이어 학생들은 특이하게 상무 교육도 받았다고 윤종문 박사는 설명합니다.
학생들은 상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상무 교육이 강조된 것은 분명 특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이 일본에 강제적으로 병합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국이 국망이라는 누란의 위기에 처하자 문양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무 정신을 기르고 상무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예컨대 대한민국민의 하와이 지방총회는 1909년부터 연무부라는 부서를 통해서 무예훈련을 강조했으며 1910년 한국이 강제병합당하자 이제라도 독립을 위해서는 군인을 양성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습니다. 한인중앙학원의 상무교육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중앙학원의 학생들은 미국 군복을 입고 군사훈련과 병식체조를 교육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인중앙학원 학생들은 무교육과 상무교육을 통해서 독립 의식을 기를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성장하여 독립운동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인기숙학교와 중앙학원 출신들은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남다른 경력을 밟았습니다. 졸업자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와이 대학이나 본토에 소재한 여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의 윤종문 박사는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은 한인사회와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숙학교 졸업생 한시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졸업 후 1차 대전 승전국들의 해당이었던 파리 강화에 참석했으며 하와이 한인애국단에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진주만 침략 이후에는 한인들의 독립운동 역량을 결집하고자 개최된 해외 한족대회에 몸담았습니다. 한시대의 부인 박용숙도 기숙학교 출신이었습니다. 박용숙은 미주한인 여성단체였던 신한부인의 대한여자애국단에서 활동합니다. 기숙학교를 졸업한 두 남녀 학생이 결혼을 하고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기숙학교는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을 배출해냅니다. 바로 황진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졸업 후 버클리 대학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서재필과 함께 필라델피아 외교선전부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으로 활동합니다. 해방 이후 그는 그 유명한 여운형 비서로 활동합니다. 이 외에도 차균상, 이석진 등이 금사단, 중앙민중동맹단 단원이 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의 윤종무 박사는 한인기숙학교, 한인중앙학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었다고 평가합니다.
1923년부터 시작된 하와이 한인 이민의 목표는 자녀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06년에 설립된 한인기숙학교는 설립된 지 1년 만에 하와이 당국으로부터 정식 학교로 승인받았습니다. 중앙학원 교원들은 미국인도 인정할 정도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별도의 초등교육을 받지 않고 상급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종문 박사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승만이 교장을 맡은 이후에는 한국 최초의 남녀공학학교를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교육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성도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입니다. 77호 2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은 대한부인 구세에, 신한부인회, 대한여자애국단들, 여성단체와 독립운동기관에서 지도자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이승만 두 번째 시간으로 이승만이 교장으로 있었던 한인중앙학원의 운영과 교과과정, 그리고 한인중앙학원의 의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멍하다, 정신이 나간 것처럼 자극이 없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멍때리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대화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Are you listening?
I'm sorry, I spaced out for a moment.
Yeah, you were out in space.
I'm scattered today.
Are you listening?
내 말 듣고 있어요?
I'm sorry, I spaced out for a moment.
미안해요, 잠깐 멍했어요.
Yeah, you were out in space.
네, 멍하게 보였어요. 유행하는 말로 멍 때리는 것 같았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Space, 공간, 빈 곳, 허공이란 뜻이죠. I spaced out. I spaced out for a moment. 잠깐 멍했어요.
I'm scattered today.
난 오늘 엉망이에요. 멍하다, I spaced out. 같은 표현으로 zone out 이 표현도 쓸 수 있는데요. 스페이스, 공간을 zone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Did you take any notes?
Yes, I did. Do you need my notes?
Yes, I zoned out. The speech was so boring.
Yeah, you were on another planet.
Did you take any notes?
메모 좀 했어요.
Yes, I did. Do you need my notes?
네, 했어요. 내 메모 필요해요?
Yes, I zoned out. The speech was so boring.
네, 멍했었어요. 그 연설 너무 지루했어요. Zone, 어떤 지역, 부분, 어떤 구간이 out, 나갔다. 그러니까 잠깐 멍했다, 정신이 잠깐 나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Yeah, you were on another planet.
네, 당신은 다른 행성에 있었어요. 딴 생각하다, you were somewhere else. 당신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같은 뜻입니다. 이번에는 딴 생각하고 있다라는 표현 대화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agree with me?
I'm sorry, what was the question? I was thinking about something else.
Try to focus. Do you agree with me?
나와 동의하세요.
I'm sorry, what was the question? I was thinking about something else.
미안해요, 질문이 뭐였죠?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요. 딴 생각했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I had something on my mind. Daydreaming이라는 단어를 써서 공상하고 있다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I'm sorry. I was daydreaming.
미안해요. 공상 중이었어요.
Try to focus.
집중하세요. 내 말에 집중해 주세요. Focus on what I'm saying. Focus on this. 이것에 집중해 주세요. Concentrate. 정중하게 말해야 할 경우에는
Please pay attention to me. 나한테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집중하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Keep your eye on the ball.
말 그대로 해석하면 공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그러니까 집중하세요라는 표현입니다. Keep your eye on the ball.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멍했어요. I was out in space. I zoned out. 딴 생각했어요. I was thinking about something else. 대화 중 잠깐 멍해져서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을 때 요즘 유행어로 멍 때렸어요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